제3장 보좌의 이상. 첫 번째, 이후에 마땅히 될 일.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4장 1절의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 한마디에 근거하여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이 두 장은 주님의 재림과 교회가 곧 들림받아 승천할 때 발생할 일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해설이지만 이러한 해설에 따른다면 다음 8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 만약 4장부터 5장까지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의 7장과 14장, 15장에서는 휴거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어찌 이곳에서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록 그들이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지만 4장 2절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몸된 교회가 들린다고 말한 다음 2절에서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곳에 말하는 것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대하여 말한 다음 어찌 교회의 휴거에 대해 한마디에 언급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만약 4장 1절이 교회의 휴거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면 4장부터 5장까지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4장 4절과 10절 그리고 5장 8절의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증명하겠지만 이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만 묻고 싶은 것은 이 책의 19장 5절부터 22장까지에서 뭐 때문에 24장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만 환란을 거친 후에 왕국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에만 국한되고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교회가 처음에는 존재하다가 나중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5장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늘 위에서 영광을 얻으셨는지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2000년 후에 가서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5장 13절에 말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의 찬미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이 2000년 후의 상태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5장 9절의 새 노래는 왜 2000년 후에 가서야 불러야 합니까?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섯째, 5장 6절에 갓 죽임을 당한 자는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광경임을 매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죽으심이 영원히 새로운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4장 8절에서 생물들은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책 11장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는 장차 오실 자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4장 8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4장 8절 이전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5장 6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시기에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령은 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강림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성령은 주님에 의해 보내심 받는 것입니다. 이상 8가지 요점에서 우리는 사장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적인 상태, 곧 하늘의 본래의 광경을 제시하고 5장은 주님의 승천 시의 광경을 연기로서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와 이 일 후에는 일곱 교회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이상을 본 것에 이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은 에스겔에게 열렸었고 주 예수님에게 열렸었으며 스데반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렸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내게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여기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듣기에 나팔 소리 같은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요한 개인에게 한 것일 뿐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코필드는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여기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다음 예언에 관한 머리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는 원문에서 성이라는 단어가 없이 다만 내가 곧 영안에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의 몸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는 이 책의 중심이요 모든 사람들과 사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본 보좌는 나중에 갖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신서에 있는 보좌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면, 은혜의 보좌를 말하지만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면, 심판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금강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빛의 색깔과 가장 흡사한 물체는 오직 금강석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조는 석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빛은 복음의 빛과 같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재련해내어 광명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홍보석의 불금은 완전한 불금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냅니다. 이는 피가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색깔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한 방면에서는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다른 방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을 나타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는 활 모양이지만 여기에서의 무지개는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울 때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자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실시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어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짙은 초록으로서 대지의 주된 색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은혜가 있어서 땅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땅은 심판을 거친 후에서야 초록색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24 장로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경 해설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24 장로들은 모두가 영광을 얻은 전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라고 말하고 또 5장 8절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거문고와 향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믿는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24 장로들이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므로 이것은 분명 영광을 얻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에 따른다면 온 교회는 환란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다 들림받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책의 주된 사상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장 10절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다음의 열 가지 근거로서 우리는 24장로들이 영광을 얻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장로의 이름은 곧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장로가 교회를 가리킨다면 온 교회가 다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사실에 의하면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택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셋째로는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단지 교회가 장로들로 여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장로들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둘째, 장로들의 숫자는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는 7인데 만약 장로들의 숫자가 7이 아니라면 적어도 7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24는 7이라는 숫자도 아니요 그 배의 숫자도 아닙니다. 셋째, 교회는 주 예수님보다 먼저 보좌와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4장 2절은 우리에게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는 보좌를 말합니다. 24장로들은 보좌 위에 앉아 있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찌 교회가 앉아 있고 어린 양은 도리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5장 6절에서 교회가 이미 면류관을 얻었다면 어찌 20장에 가서야 주 예수님이 왕노릇하기 시작하십니까? 어찌 교회가 주님보다 먼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계시록 19장 4절 이후에 더 이상 24장로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온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때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넷째, 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보혈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과 같이 다른 곳에서는 흰옷을 말할 때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씻은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흰옷은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로들이 부른 노래는 구속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4장 11절에서 그들이 부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 뿐 하나님의 구속을 모릅니다. 비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장로들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4장에서의 모든 상황은 우주 가운데서의 상황입니다. 보좌와 일곱 영 외에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우주 가운데 있는 장로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곱째, 5장 8절에서 장로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이것은 교회의 행위가 아닙니다. 비록 성경에서 교회에게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는 명했지만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는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8장 3절과 4절의 천사에 대해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역시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덟째, 24장로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5장 10절에 저희는 장로들이 교회를 가르켜 말한 것입니다. 만약 장로들이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라고 칭해야 합니다. 24장로들이 한 말이 분명 자신들을 교회와 구분한 데에서 우리는 24장로들이 결코 교회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세 부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장로들이고 둘째는 요한이고 셋째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만약 24장로들이 교회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장로들은 마땅히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만약 온 교회를 말하는데 거기에 또 교회의 일부분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이러한 질문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요한은 장로 중에 하나에게 내 주여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로의 지위는 분명 요한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로들이 어떻게 요한이 주라고 칭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10.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의 태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교회처럼 굶주리거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의 느낌도 없으며 그들에게는 구속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들이 천사 중에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요 우주 가운데의 장로들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보좌에 앉았고 금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왕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몸에 입은 흰옷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들에게 검은 고와 찬송과 금향로가 있는 것 또한 그들이 제사장임을 증명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천사들 가운데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우주 가운데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주님은 어린 양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네 생물은 동물계의 창조를 대표하고 사람은 이 땅에 있고 귀신은 개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24장로만이 우주 가운데 장로들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그들의 연령이 가장 많습니다. 넷째로 천사들 외에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먼저 보좌에 앉고 금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천사에게 우주를 다스리게 하였지만 나중에 천사장이 실패하여 사탄이 됨으로써 사탄의 왕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은 남은 천사들에게 우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다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4장에서 24장로들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은 서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한 무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은 질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왕국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사직하여 우주를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4절 이후에 이럴 때 더 이상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5. 24장로들의 수가 바로 제사장의 수입니다. 다윗 때의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뉘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검은 고는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고 향로는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4. 보좌의 광경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등불은 원문에서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은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등불은 집 밖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일곱 영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효력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보좌를 두른 것은 하나님이 이미 노아 시대에 약속한 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물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심판은 더 이상 바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2절에 기록된 유리바다는 그 안에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지만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벳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리 바다는 나중에 불못이 됩니다. 장래 심판은 물의 바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호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에서의 가운데는 보좌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보좌 밑에 중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총명을 가리키는데 눈을 감을 때에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가장 많이 접촉한 것은 바로 눈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네 생물. 4장 7절,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들이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네 생물도 역시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계시록은 표적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24장로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그 많은 숫자의 표적을 가르친다면 그 나중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러한 해석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더욱 이 책의 가치를 상실케 하기 때문에 네 생물은 일종의 표적이 아니라 5장 13절에서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하늘 위의 천사들의 대표이고 네 생물들은 땅 위의 생물들의 대표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생물들의 창조는 여섯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오족, 둘째 나는 새, 셋째 가축, 넷째 곤충, 다섯째 육축, 여섯째 사람. 그러나 계시록 4장 7절에서는 오직 네 가지만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사자, 육축의 왕, 둘째 송아지, 생축의 왕, 셋째 사람, 이 세상의 인류. 왕국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교회를 대표한 것이 아닙니다. 왕국 시대에서 교회가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의 차이가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이 왕국 시대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은 단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과실을 먹고 여전히 잠을 자며 전과 같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질병과 죄가 없는데 이는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설은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독수리, 공중을 나는 새 중의 왕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기는 것과 물고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기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뱀이기 때문에 대표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고기가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생물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 때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장래 심판받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원래의 모양에서 많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을 얻지만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만물이 비로소 소생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의 그 효능은 사람들에게 미칠 뿐 아니라 또한 만물에게 미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에서의 모든 사람은 원문에서 모든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뜻입니다. 위 문장에서 만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도 또한 만물을 가르켜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사람들이 구속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피조물 또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다만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은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속받은 생물들을 대표합니다. 네 생물 중에 소와 사람은 정결한 것이고 사자와 독수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흉포하지만 사람과 소는 온순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가 다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룹들과 스랍, 두 무리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은 네 날개밖에 없지만 스랍은 날개가 여섯입니다. 여기서의 네 생물의 얼굴은 에스겔에서 말한 네 생물, 그룹의 얼굴과 같고 그 날개는 이사야서에서 서술한 스랍의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생물은 그룹의 스랍을 더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장차 오실 자,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찬미,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9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24장로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주님에게 권위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구원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권위를 알 뿐입니다. 24장로들이 네 생물의 찬양을 보고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에 메아리 쳤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벳 씨는 가장 좋은 성경 사본을 참고하여 이 부분을 주의 뜻대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았다가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번역한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도 그분의 뜻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누가 책을 떼기에 합당한가?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책, 무슨 책입니까? 이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장래 어떻게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이 책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한 인을 떼면 책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일곱 인을 다 떼야만이 전체 책에서 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린 양이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계획입니다. 5장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음성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까지 이르기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기에 합당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5장 3절은 하늘 위에 천사나 땅 위에 사람이라 땅 아래 영들을 물어나고 인을 떼기에 다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에 보좌와 일치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자 어린 양.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시지 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하여 주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사자는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이새로부터 나왔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싹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주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다윗은 주 예수의 모양에 따라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기는 왕이 필요하셨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서 있음.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는 원문에서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소와 양의 뿔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구원의 뿔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장소에 보내심을 받은 햇불입니다. 일곱 영은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과 지혜 등이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곱 영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로 더욱 주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그분이 책을 취하시자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찬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손에 있는 새 언약이 곧 집행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네 생물과 24 장로의 찬송. 5장 8절에서 10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검은고는 찬미를 위한 것이고 금대접은 기도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 주님께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넷은 땅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을 사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24장로들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에서 우리들을 사서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모든 믿는 이들이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근거하고 구원의 수단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제사장과 왕을 얻은 수단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천사와 비조물의 찬송. 5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1절부터 12절까지는 천사들과 네 생물의 찬미이고 13절은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과 네 생물의 찬미입니다.